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대화와 관련해 빨리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북 관계는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으며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은 최근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고 말했다며 대화는 괜찮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매우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불과 1년 전 일이었다며 북한과 대화한 것은 꽤 짧은 기간 동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재가 나 큰 피해를 본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성당 복원을 위한 기부 약속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과 업체가 기부를 약속했고 영국과 러시아 등 많은 나라도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성당 복원에 지금까지 약 9억 1천만 달러가 약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 10년에서 최장 15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8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인 노르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나 주첨탁과 지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상임위원회 두 곳이 일부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원 금융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이체방크 등 몇몇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도이치방크 외에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도 소환장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재 각 하원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소환장 발부로 확보하는 자료를 검토해 위법 행위나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도이체방크에 약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노르웨이 남성 한 명에게 16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핵잠수함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르웨이 전직 국경경비대원 출신인 프로드 버그 씨에게 징역 14년형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는 기밀 내용 때문에 자세한 내용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버그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체포됐습니다. 버그 씨는 체포될 당시 노르웨이에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간첩 행위에 연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그 씨 변호인단은 2심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규슈 아소산에 있는 화산이 16일 분화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보 단계 조정으로 화산 주변 1km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날 저녁 6시 30분경 아소산 나카다케 제1분화구에서 화산이 터져 분화구에서 나오는 연기인 분연이 200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소산 화산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대규모로 분화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화산 분화는 30년 내 최대 규모로 분연이 만 미터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대규모 용암 분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차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가 중국의 대외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중국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재무부는 16일 율리 마우러 대통령 겸 재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제3시장에서 무역, 투자와 프로젝트 금융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우러 대통령은 스위스 경제 금융 인사들과 함께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트레토 론치사는 이 세계 최대 크기의 제트기인 스트레토가 지난 주말 성공적인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토는 비행기 두 대를 이어붙인 모양으로 날개의 길이가 총 117m에 달하는데요. 국제 규격의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긴 겁니다. 또 두 개의 동체엔 조종석이 하나씩 달려 있고 엔진이 6개에 착륙용 바퀴가 28개, 무게는 227톤에 달한다고 하네요. 스트레토는 이날 2시간 반 동안 비행하면서 속도를 시속 278km까지 높여 약 4.6km 상공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스트레토는 하늘을 나는 일종의 인공위성 발사대라고 합니다. 높은 고도를 날아오른 뒤에 비행기에서 바로 이 로켓에 탑재된 소형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로 발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제트기 발상형 인공위성은 전통적인 로켓 발사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또 다른 항공우주업체인 Virgin Orbit도 같은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올해 중반 첫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7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6도에서 22도, 신의주는 6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20도, 함흥은 6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로버트 팔머의 노래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며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할 거라고 노래하는 Bad Case of Loving You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났다가 약 1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와 전직 미 육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 씨가 유죄라고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새로 공개됐고요. 타이완 관계법 제정 40주년을 맞아서 미국과 타이완 정치인들이 타이베이에서 만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온통 머릿기사로 이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을 다루고 있군요.
네, 이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 현지 시간으로 6시 50분쯤에 불이 났습니다. 이 성당 지붕과 첨탑이 무너졌는데요. 이 시간 현재 이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85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프랑스의 상징이자 고딕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가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소식에 이 프랑스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뻘건 불길이 성당을 휩싸면서 타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 성당 지붕의 첨탑 주변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올랐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연기가 까맣게 변하다가 곧이어 성당 안쪽에서 주황색 이 불길이 치솟는 게 목격됐습니다. 이후에 불길이 빠르게 대성당 본당 전체로 번졌고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이 뾰족한 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충격 속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이 노트르담 성당 화재 소식을 알리는 사진과 동영상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네, 피해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화재 진압 중에 다친 소방관 한 명만 파악됐는데요. 마침 화재 시점이 마지막 관광객 일행이 입장하려던 직전이었고 성당 안에 관광객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입장객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려는 순간 이 성당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성당 안에서는 그 시간에 미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도들은 미사 도중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일단 방화나 테러보다는 사고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당국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불길이 처음 목격된 이 첨탑은 당시에 보수 작업 중이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첨탑 부근에 설치됐던 목조 가건물들이 불길을 더 키웠다고 당국이 파악하는데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런데 화재가 완전 진압하기까지 15시간이나 걸렸군요.
네. 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현지 소방당국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위치한 시태섬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약 500명, 또 소방차 18대를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첨탑과 지붕 전체로 한꺼번에 번졌는데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이 매우 촘촘히 짜인 목재, 이 나무 대들보가 이 성당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 대성당의 천장 대들보가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네, 210톤이 무게에 달하는 대성당의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려 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만일 내부에서 이 불이 처음 시작됐을 경우 소방관들이 아무리 밖에서 물을 뿌려도 이 돌로 된 외벽에 막혀서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벽이 열기와 연기를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이 소방관들이 안으로 진입해서 진화 작업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지 소방관들은 이 어렵게 분투를 벌여서 성당의 핵심 구조물인 두 개의 종탑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성당 안에 유물들도 참 많았을 텐데 피해는 없었을까요?
네. 이 노틀담 대성당 종탑 안에는 이 기독교의 예수의 가시멸 유관과 이 프랑스 루이 9세가 입었던 옷같이 이 대성당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한 유물들이 많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이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귀중한 유물들을 안전한 건물 외부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당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일정을 취소하고 다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가 불탔다라고 말하면서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을 표현했고요. 또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방관들에게 당신들의 용기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뭐 각국도 보면 다들 이제 하나같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이 노틀담 대성당이 프랑스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어서 이 화재 소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파리 노틀담 대성당 화재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면서 이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이 화재 진압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은 이 노틀담에서 이 보인 끔찍한 모습이 고통스럽다라면서 노틀담은 프랑스의 상징이자 유럽 전체의 문화의 상징이라면서 슬픔을 공유했고요. 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또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충격과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네. 자, 대성당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부도 벌써 시작되고 있다고요?
네, 이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로 이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졌는데요. 이 대성당 복구 기금을 위해서 벌써 3억 3,900만 달러 정도 모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부금 모금 인터넷 사이트인 미국의 고펀드미도 전 세계적인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이 새로 공개됐군요.
네, 미국 연방검찰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와 전직 미 육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 씨의 유죄를 주장한 문건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미 검찰은 15일 공개된 문건에서 이 두 사람이 미 국방부 보고서를 유출했던 행위가 미국에 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검찰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예, 검찰은 이 동부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미군이 9.11 테러 사건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이 오사마 빈라덴이 위키리크스에 올려져 있는 미 국방부 문건 사본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편지를 발견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또 어산지 씨가 유출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미군의 보고서에는 미군과 연합군의 현지 조력자들의 신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고 또 수죄 폭발물에 대한 연합군의 대책, 또 민감한 안보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의 문건이 새로 공개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문건 작성일이 지난 201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15일 처음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줄리언 어산지 씨가 전직 육군비 정보분석가인 첼시 매닝 씨와 공모를 해서 정부기관의 컴퓨터에 불법 침입해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공식 기소했는데요. 미 법무부는 현재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줄리안 어산지 씨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영국 경찰에 전격 체포돼서 영국 경찰이 구금하고 있습니다. 어산지 씨는 지난 2011년 성범죄 혐의로 스웨덴에 송환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는데요. 2012년 6월부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했습니다. 그동안 어산지 씨를 보호하던 에콰도르 대사관이 11일자로 이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이 대사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런던 경찰이 대사관에 진입해서 어산지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네, 에콰도르는 그런데 왜 갑자기 보호 조치를 철회한 건가요? 네,
어산지 씨가 이 대사관을 스파이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산지 씨가 반복적으로 망명 조건을 어겼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도 반복적으로 간섭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어산지 씨의 체포에 앞서서 영국 정부로부터 어산지 씨가 사형을 받을 나라로는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 정치인들이 타이베이에서 만났다고요?
네, 미국 의회 대표단과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 중입니다. 16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에서 타이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는데요. 라이언 전 의장이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 후에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적극적인 발언으로 또 호응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가 어떤 행사입니까?
네, 미국과 타이완 관계 현황을 폭넓게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인도 태평양이란 말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외교안보 용어인데요.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해에도 이 인도 태평양 안보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이 행사 규모와 비중을 더 키웠습니다.
네, 올해 행사를 더 키운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한 지 올해로 4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미국과 타이완 사이 교류를 유지하는 근거 법령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양측 당국자들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이른바 타이완 여행법을 발효시키는 등 이 타이완과의 관계 발전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타이완 정치인들이 참석한 인도 태평양 안보 대화에서 그럼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대 시도를 견제하자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폴 라이언 미 전 하원 의장이 먼저 이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타이완의 국제적 위상을 위축시키려고 시도하면서 국제 현상 유지를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국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강요하고 있는 현황을 비판한 겁니다.
네. 그럼 타이완을 압박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에 이 타이완을 상대로 무력 통일 방안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라이언 의장이 이어서 상기시켰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대표적으로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이나 거부행위 또 봉쇄조치도 영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중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라이언 전 의장의 연설을 들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차이 총통은 중국을 상대로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타이완군이 중국군의 침략을 막아낼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군사력만에서 사실 중국이 훨씬 앞서는데 차이 총통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차잉원 총통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교류 확대가 타이완군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차이 총통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F-16 전투기 최신 기종 도입을 비롯한 미국과의 방위 협력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고 차이 총통은 강조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최근 이 로키드 마틴이 만든 F-16VS 전투기 60대를 타이완에 인도하도록 사전 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타이완에 방문 중인 미국 정치인들은 이 안보 대화 외에 또 어떤 일정을 진행했습니까?
네, 우선 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미국의 현지 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또 의회 대표단은 옌더파 타이완 국방부장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이 모처에 있는 타이완 공군기지에서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F-16VS 전투기 인도 관련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앞서 대표단은 차잉원 총통도 별도로 예방을 했고요. 우자오셰 외교부장과도 만났습니다.
네, 의회 대표단에는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갔을까요?
네, 민주당의 행크 존슨 의원, 에디 버니스 존슨 의원, 그리고 설루트 캐버잘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이 참가했는데요. 이 의원들은 모두 이 타이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원들의 초당적인 모임입니다.
예, 자, 의회가 이렇게 타이완 교류에 적극 나섰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미국 백악관도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주목하면서 타이완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달 초에 트위터에 중국을 상대로 경고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의 군사 도발은 타이완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적으면서 타이완 관계법과 이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했는데요. 부자들 공격에 앞장서온 샌더스 의원이 백만 장자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거래은행인 도이체뱅크 등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첫 후보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이어서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들의 면모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IRS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세금 보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선 여러 후보가 속속 이 세금 명세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15일 지난 10년 동안의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샌더스 의원의 조정 총소득, 그러니까 이 경비를 뺀 총소득이 지난 2016년 과 2017년에 100만 달러가 넘었고요. 지난해에는 약 56만 달러였습니다.
네. 자, 샌더스 의원의 이 세금 보고 명세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지요.
네.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8년치를 공개한 데 반해서 샌더스 의원은 1년치밖에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부자들 공격에 앞장서 왔는데 혹시 이 본인이 부자인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샌더스 의원 역시 백만장자로군요.
네. 샌더스 의원은 세금 보고 공개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백만장자라고 밝혔습니다. 책 발간에 따른 인세 덕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인기 있고 잘 팔리는 책을 쓰면 백만장자가 된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이 책을 몇 권이 나왔었습니까?
네, 세 권입니다. 이 모두 지난 2016년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이후에 쓴 건데요.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이 80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5일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하면서 어린 시절 뉴욕 브루클린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점을 지적했는데요. 자신의 가족은 운이 좋았다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샌더스 의원 외에 또 어떤 후보들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나요?
네, 연방 상원의원들이죠. 커스틴 질리브랜드, 에이미 클로부처,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또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등이 지난 몇 주 동안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했고요. 또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이 대부분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몇 명만 좀 이 세금 보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워런 의원은 이 10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2017년 보고를 보면 하버드 대학 교수인 남편과 함께 9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서 발간에 따른 인세가 43만 달러로 이 소득의 절반에 달합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연봉은 17만 4천 달러입니다. 이 해리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의 명세를 공개했는데 2018년에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총 19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총소득을 올렸습니다. 해리스 의원 역시 인세 부자인데요. 2018년에 이 책을 판 인세로 32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이 공개 마감 시한을 23일로 연기했는데요. 닐 위원장은 앞서 국세청 IRS에 보낸 편지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6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10일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자,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환장을 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15일 독일은행 도이체뱅크 등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월터스 하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금융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됐을지 모른다며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도이체뱅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거래 은행으로 알려졌는데 소환장이 어떻게 응할까요?
네, 도이체뱅크 측은 두 위원회와 이 건설적인 대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정보위원장은 그동안 도이체뱅크가 협조적이었다면서 계속 위원회 요청에 협조하고 또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공모나 사법 방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민주당 쪽에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거의 20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나왔다고요.
네, 이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웰드 전 주지사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스타일을 비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주지사로 당선됐던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당을 넘어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자신이란 겁니다.
네, 저 웰드 전 주지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73살이고요.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두 차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는데요. 2016년 대선 때는 이 소수 정당인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뛴 바 있습니다.
네. 저 웰드 전 주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이미 점쳐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웰드 전 주지사는 앞서 2월에 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백악관에서 지난 2년과 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정치적인 비극이 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이라도 손들고 나설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웰드 전 주지사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을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인데요.
예.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15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전은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지명을 받지 못한 사례는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웨이드 전 주지사 외에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레리 호건 현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 있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최근 공화당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0%를 조금 웃도는 정도지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89%에 달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자금 면에서도 제일 여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 측이 14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3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하는데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퓰리처상이라면 언론 출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인데요.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가 발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퓰리처상 이사회가 14일 올해 수상자들을 발표했는데요. 로힝야 난민 학살 사태를 보도한 로이터통신 기자들이 국제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 측은 축하를 미룬다는 반응입니다.
네, 왜 축하를 미룬다는 건가요?
네, 현재 소속 기자 두 명이 미얀마에서 수감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의 일이었죠. 이 로이터통신 소속인 와론 기자와 초소의 우 기자가 이 취재 도중에 체포됐는데요.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공직기밀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기자가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두 기자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수감 상태입니다. 네. 로이터통신 측은 두 기자가 풀려난 다음에야 수상을 축하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퓰리처상 수상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수상자가 또 있다고요.
네, 미국 동부 애나폴리스 지역 언론사인 캐피털 가제트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에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직원 5명이 숨졌기 때문인데요. 퓰리처상 측은 이 신문사에 특별 감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료 직원 5명을 잃은 힘든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다음날 신문을 발행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했던 점을 높이 샀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최악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 신문 보도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이 용의자는 캐피털 가제트를 상대로 전에 소송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괴롭힌 혐의로 유죄 인정을 한 경력이 있는 남성이었는데 캐피털 가제트가 관련 기사를 내보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부문의 수상자들도 좀 알아보죠. 먼저 공공서비스 부문에 좀 볼까요?
네, 사우스 플로리다 선 센티널 신문이 이 부문의 상을 받게 됐는데요. 지난해 2월에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마조리 스턴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의 총격 사건을 취재하고 또 보도했던 공로입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과 교직원 17명이 숨졌습니다.
네, 긴급 뉴스 부문, 이 탐사 보도 부문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긴급 뉴스 부문 상 수상자는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가 선정됐는데 지난해 10월에 일어난 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이 유대교 사원 총격 사건 보도 관련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11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건을 연민어린 시선으로 보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탐사 부문상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 기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25년에 걸친 이 한 산부인과 의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보도 사진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경에 몰려든 이민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로이터통신 기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로 상을 받은 곳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입막음 관련 기사로 전국 부문 보도상을 받았고 또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 등을 통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의 기사로 해설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자, 유명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이름을 딴 퓰리처상, 언론 분야에만 상을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소설 또 음악 부문에도 상을 주는데요. 이 올해의 소설 부문은 인간과 숲에 관한 이 리처드 파월스의 작품 상층이 받았고 연극 부문은 잭 드루리의 페어뷰가 선정이 됐고요. 또 음악 부분에서는 성적, 감정적 착취를 그린 새로운 오페라 작품 엘렌 리디의 프리즘이 선정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영웅이 필요로 한다고 노래하는 Holding Out for a Hero 들어보시죠. 보니 타일러가 부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58년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이었고 경쟁자는 변호사이면서 공화당원인 에브라햄 링컨이었습니다.
저 후보 옷 입은 것 좀 보세요. 아무리 봐도 정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네요.
두 사람의 논쟁 가운데 공통된 부분은 노예 문제였습니다.
저는 링컨 후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은 노예주, 반은 노예가 금지된 자유주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어째서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더글러스 의원은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평등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흑인들이 우리와 형제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이 꼭 노예가 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흑인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가능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와 준주들이 그들 스스로 이 권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리노이주가 흑인들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흑인들의 생명과 재산, 인권은 보호될 겁니다. 저는 이런 정책에 만족하고 있고 이 정책은 또 민주당도 만족시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공화당의 에브라햄 링컨 후보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의 노예 제도에 대해 간섭할 생각이 없으며 또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독립선언에 명시된 삶의 권리와 자유, 행복 추구권, 이런 모든 천부적 권리를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흑인은 피부색이 우리 백인들과 다르고 어쩌면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와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빵을 먹을 권리에 대해서는 흑인들도 우리와 평등하고 판사와도 평등하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과 평등합니다.
에브라햄 링컨은 합중국이 반은 노예주가 되고 반은 자유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의 제도와 관습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중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많다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요. 제도와 관습의 차이는 합중국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남부에서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만 존속되는 게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와 에브라햄 링컨 후보의 논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링컨의 공화당은 북부에 한정된 정당인데 비해 민주당은 전국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링컨의 정책은 결국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지만 뛰어난 변호사이자 정치가였습니다. 링컨 후보는 더글러스 후보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졌고요. 남부에서 더글러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링컨 후보는 더글러스 후보와 노예제에 대한 논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건 실질적인 문제이면서 미국에서 계속 이어질 문제입니다. 더글라스 후보와 저의 어설픈 발언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침묵할 때까지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오랜 싸움이 될 겁니다.
1858년 일리노이주 의회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스티븐 더글라스보다 에브러햄 링컨을 지지하는 쪽이 4천여 명이 더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선거구 수에서 앞선 더글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더글러스를 상원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링컨 후보는 선거에 패배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 시대에 큰 질문들을 던졌던 선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겠지만 이번 선거는 제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시민의 자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선거였다고 평가될 거라고 믿습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에브라햄 링컨은 국민들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 링컨이란 이름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했던 연설들은 동부 지역 여러 곳에서 책으로 출간됐고 국민들은 이제 그를 대통령 후보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공화당은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선거를 끝내고요. 링컨은 서부 여러 주를 돌면서 몇 차례 수훈의 연설을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들이 1860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은 능력이 없다거나 공화당 내에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다고 답변했고요. 어떤 연설에서도 대통령 후보로 나설 거라는 뜻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1859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노예 문제를 둘러싼 북부와 남부의 싸움은 일단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북부와 남부 여러 주들에서 선거가 실시됐고 국민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후보들을 거부하고 온건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힘이 달리고 지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이 표현은 에너지가 소진하다는 뜻인데요. 지치다 또는 체력이 고갈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keep working too much, your body is gonna burn out. 계속 과로하면 몸이 지쳐버릴 거야. You should rest when your body is burning out. 체력이 고갈되는 중에는 휴식하는 게 중요해.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몸이 지쳐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body is slowly burning out because I'm working too much.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I should get some rest. 오늘은 to burn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Imagine Dragons의 노래입니다. 네 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노래하는 Believer 전해드리며 저희님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America.